오늘 말씀 제목은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회심의 스토리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원래 사도 바울은 아주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큰 빛에 이렇게 둘려 쌓여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앞장 22장에 6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7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렇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오정쯤 되어서 이렇게 큰 빛을 만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정이라고 하는 건 정오를 얘기하는 거죠. 정오에 태양빛이 가장 강렬할 때인데 그보다 더 큰 빛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둘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아마 엄청난 빛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빛의 위력에 대해서 이제 2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빛 속에서 사람들이 그 빛은 보았는데 음성은 듣지 못했고 오직 사도 바울만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알수 있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회심, 그의 개종이 어떤 자연적인 것이거나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간증 내용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자신의 회심 스토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그 의도가 있는 거겠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일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알려준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배우고 알아야 될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여러분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바울은 큰 빛으로 인해서 자신의 시력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와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의기양양해하던 바울이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해야 할 만큼 연약해져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명 상태로 며칠 동안 신음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고 오늘 12절 말씀에도 보지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아주 그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높은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율법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처음부터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가기를 원했던 사람은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은 아나니아는 좀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거든요. 그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또 지금도 자기들을 잡으러 온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처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위험천만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기피해야 될 인물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죠. 주님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에게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택한 그리스도였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아니다, 그 사람이 봤다,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겸손하게 사역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주님의 뜻을 너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이 돼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이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6절인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기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능력을 얻으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세례 뭡니까? 여기 16절에 말씀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여러분, 세례가 주는 위대한 선물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그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도 예배자에 오셨습니까? 정말 기도자에 오셨다면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껏 부르십시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난 사실들을 확정해 주셨고 또 이렇게 사명을 주셨고 그가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지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완악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그 영적인 지각을 열었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제가 그 일본 선교, 그 오키나와 선교를 가는데 그래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 오키나와를 가면 그 오키나와 평화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세계 제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이제 그 희생당한 분들을 기리는 그런 공원인데, 그 일본의 아주 세계적인 유명 건축가가 그 오키나와 평화공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되게 아름답고 바닷가 앞에 있는데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섬기는 그 오키나와 고야교회도 건축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오키나와 고야교회는 유리로 이렇게 지어졌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년 전에 가셔서 이렇게 집회를 하신 적이 있는데 유리로 지어져가지고 본당에서 예배드리면 많은 이렇게 뭐 유치부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제하는 홀에서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짓기 전에 그분이 이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지을 건데 아마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안 믿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성경을 막 읽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그 건물을 건축하고 난 다음,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된 거죠. 여러분, 누가 이 세계적인 건축자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가 성경을 보게 하다가 그 영적인 지각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인가요?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천재 물리학자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신은 없다. 제가 제 아내와 얘기하면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세계적으로는 또 세상적으로는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훌륭한 분인데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신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고 이것만큼 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한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주님의 보내심을 받게 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한 그 복음 전파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난 후에 자신이 경험하게 된 일이 이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을 받고 진정으로 세례받고 이제 공식적인 크리스천이 됐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네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바울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그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기 기도할 때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현재 분사로 쓰였어요. 현재 분사는 헬라어에서 이렇게 지속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를 그냥 한번 했다, 어쩌다 한번 한게 아니고 아주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주님의 어떤 간섭, 주님이 어떻게 행하라 하는 그 뜻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에서 기도가 참 중요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으니까 그냥 잘못하면 내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안이 아니고 그래서 전부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전부입니다. 특별히 이 주님께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8절 보니까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떠나라는, 빨리 떠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지만 그 완악한 유대인들이 이제 그걸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지도 아시고 어떤 사람이 그걸 거부할지도 아시는 분이시죠. 근데 바울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여기 때렸다는, 각 회당에서 때렸다는 말은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회당에서 아주 그냥 집요하게 괴롭히고 때렸다 이런 걸 말합니다. 이 때렸다의 또 원어적으로 의미를 보면 살가죽이 벗겨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질을 하면서 그냥 살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이렇게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때렸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증인,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뭐 고문 기술자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나를 알면 아마 내 말을 들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보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21절에 나오는데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을 도모하시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리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는 말씀을 못 들었다면 안 갔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 그런 영혼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거역할 수 없는 주님의 그런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곳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예정하셨던, 계획하셨던 그런 큰 그림이고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명령에 순종을 했고, 그리고 주님은 바울의 이 사명의 길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셨어요.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주의 영이 함께 하신,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도구일 뿐이고 그냥 주의 은혜 가운데 증인이 되었던 거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 뭐 주님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바울의 말을 듣게도 하시고, 그래서 주님 주께로 많이 돌아오기도 하시고 교회들이 많이 지어지게 하셨죠.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그 증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나니아가 이렇게 바울에게 다가가서 독려해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라, 네가 세례를 받고 죄의 씻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해야 됩니다. 주저하지 마. 예수님인데 주저하지 말아라.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이 길 외에는 진정한 축복이 없다. 꼭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찰스 펄저 목사님이 주석한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찰스 펄저 목사님이 사도행전 22장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박해자였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작스럽게 주님을 만나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자기 의지가 없었지만 전적인 은혜로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세상에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 나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세상에 말하는 것, 기독교란 그런 거죠.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복음 전파, 선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교회의 사명이죠. 그래서 에밀 브론너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어요. 불이 불타오름으로 존재한 것 같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오직 교회만이 마지막 남은 노아의 방주임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며 더욱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